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위성 사진 관측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평안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38노스는 발사장 현지에서 차량과 인력의 이동이 늘고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과거 사례로 볼 때 현재 단계에서 일주일 안에 미사일 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27일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일주일 안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미사일 요격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이 시리아 반군단체가 불참하는 가운데 오늘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유엔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VOA에 시리아 정부 협상단이 곧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해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쯤 유엔 관리들과 회담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리아 반정부 대표회담을 진행해온 고위협상위원회는 이번 평화회담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군협상위원회 측은 민간인들에 대한 공습 중단과 시리아 정부군의 봉쇄 해제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정부군과 반정부군, 여기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까지 가세해 복잡한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유엔은 그러나 테러단체로 간주하고 있는 ISIL은 이번 회담에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ISIL이 리비아 등 다른 나라로 세력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대응할 것을 안보 보좌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필요한 어느 나라에서든 ISIL의 테러에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리비아처럼 정부의 통제가 열악하거나 제한적인 지역에서 ISIL의 테러 음모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ISIL이 리비아에 훈련소를 세우고 해외 전사들을 모집하며 세금 징수로 자금을 축적하는 등 발판을 굳히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 증시가 오늘 일본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제 도입 발표 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오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정했습니다. 금리가 마이너스일 경우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면 오히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일반인들은 대출 상환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자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마이너스 금리제가 시중의 통화량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발표되자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하루 등락을 거듭한 뒤 2.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홍콩 항셍지수도 2.5%가 올랐고 중국 상하이 지수 역시 3.1% 상승했습니다. 모기를 매개로 한 지카 바이러스가 미주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태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약 400만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올해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에 세계인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약 4천여 명이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소두증 의심 환자로 추정되지만 아직 특별한 치료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유입되는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레바논 남성 2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레바논인 모하마드 누레데네와 함디 자에르 엘 디네가 트레이드 포인트 인터내셔널이라는 업체를 통해 헤즈볼라 등 미국의 제재 대상인 개인과 단체 등을 위해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의 대표 누레디네는 특히 헤즈볼라 등 밀거래 고객들에게 자금 세탁과 현금 다발 수송, 외환 암거래 등 여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 중동의 광대한 조직망을 활용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관측된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일주일 내 발사가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북서쪽부터 점차 맑아지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다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한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가 곧 공식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9일 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이처럼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과 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온 때문입니다. 김 대변인은 또 사드 배치를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5일 한국의 문화방송에 출연해 사드는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군사적 수준에서 말하자면 한국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소식통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탐지거리가 한반도에 국한되는 종말 단계 요격용 레이더 TBR의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사드의 핵심 장비인 조기 경보 레이더의 한 종류인 TBR은 유효 탐지거리가 600km로 중국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최대 탐지거리가 2000km인 전진 배치용 레이더도 있지만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배제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가 사드의 한국 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미한 양국의 논의가 곧 공식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28일 양국 간 비공식 협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미한 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고 이르면 다음 주에 이런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게 없다며 다만 미국 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사드 배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제재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4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남한의 어떤 그런 대응 차원에서 사드 논의가 재개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다 아마 외교적 그 의미로는 지금 뭐 대북 제재에 좀 다소 미온적인 뭐 중국에 대한 또 간접적인 어떤 뭐 압박의 어떤 수단으로서도 해석되어질 수가 있겠죠.
익명을 요구한 한 한반도 군사 전문가는 중국은 설사 TBR이라고 하더라도 사드 배치 논의가 공식화될 경우 크게 반발할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넘어 미중 간 갈등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해 유관국가, 즉 한국이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한반도의 국면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일관되고 명확한 것이라며 어떤 나라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는 다른 나라의 안전 이익과 지역의 평화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사드 시스템이 한국에 배치되면 자국의 동부에 배치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 단계에서 포착 추적할 수 있게 된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북한의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현지에서 차량과 인력의 이동이 늘고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위성 감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8로스는 우선 발사대에서 포착된 작은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25일 찍은 위성사진에 철골 구조물인 발사탑 아래 차량 혹은 장비로 보이는 물체 3개가 눈에 띄고 발사대 주변엔 사람의 형체도 보인다는 관측입니다. 일주일 전인 18일 사진에선 트럭 한 대가 인근 건물과 철로 사이를 오간 흔적을 발견하고 발사대까지 화물이나 인력을 실어 나른 정황으로 분석했습니다. 신설된 연료 산화제 저장소의 외관은 이미 지난달 28일 이전에 건설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에선 탱크와 펌프 등이 설치되고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38로스는 지난달 28일까지 발사대 주변 대부분을 덮고 있던 눈이 지난 4주 동안 치워졌거나 녹았다며 연료 산화제 저장소로 연결되는 도로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11일과 18일 사이 눈 위에 난 바퀴 자국으로 밀어 차량이 장막으로 덮인 동창리 철도역을 녹아며 물건이나 사람을 운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일부 바퀴 자국은 발사대로 이어지는데 25일 위성사진엔 눈이 치워져 있어 이후 상황은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달 28일과 이달 25일 찍은 사진을 통해 귀빈용 건물로 이어지는 도로와 주차구역 그리고 주변의 위성통제 건물 인근에 쌓여있던 눈이 말끔히 치워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과거 위성통제시설로 사용되던 인근 건물에서 현재 탑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4개월 동안 이곳에 주차장과 포장도로가 생긴 사실 역시 특이 동향으로 꼽았습니다. 38로스는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현재 동창리 발사장에서 우주 발사체 발사를 위한 초기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과거 로켓 발사 이전에 보였던 활동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일주일 안에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38로스는 그러나 앞으로 기울어진 발사탑 작업 플랫폼에 위장막이 설치돼 발사체 확인이 어렵고 로켓 각 단계를 쉽게 조립해 운반할 수 있도록 이동 구조물이 장착돼 있다며 북한의 발사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여기에 눈이 모두 치워져 구조물의 이동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어졌고 상업용 위성이 발사장을 연속적으로 촬영하지 못하는 현실 등을 세밀한 분석의 한계로 들었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27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발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은 현재의 대북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대북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is is a situation where the status quo is something that is acceptable. And I think that we do.
스티븐스 전 대사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은 현상 유지가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한국과 일본 등 영내 국가들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hat we've seen with the challenges that Pyongyang poses is that the importance of the U.S. alliance relationships in Northeast Asia.
북한의 핵 위협으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은 또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대화와 협력 체제를 유지하며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스티븐스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최근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해서는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I have to say, you know, each time it makes the situation, I think that North Korea finds itself in.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할 때마다 스스로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 행위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미국과 영내 국가, 국제사회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 2009년 오바마 행정부 1기 출범 직후 미국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바랐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실시해 미북 관계 개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한국 대사로 근무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PSI를 통한 국가 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토머스 컨트리맨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PSI, 즉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이 북한의 핵 개발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Without question, the efforts made by the United States and our partners have slowed down both the nuclear and the ballistic.
컨트리맨 차관보는 28일 언론과의 전화회견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PSI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2013년 발생한 청천강호 사건을 중요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청천강호는 당시 쿠바에서 신고된 화물 목록에는 없는 전투기와 장갑차 등을 숨기고 북한으로 향하다 파나마 당국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A good example is when the government of Panama stopped a North Korean ship 2 years ago that was.
그러나 컨트리맨 차관보는 이런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를 늦췄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폐기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단순히 북한에 유입되는 무기 관련 기술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We also need to recognize that a change in North Korea's policy requires the world to do more than simply work harder.
컨트리맨 차관보는 북한이 핵과 경제적 번영을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며 특히 핵을 보유하는 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 힘들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SI는 북한 등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된 국제협력체제로 전 세계 105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북한과 인접한 주요국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컨트리맨 차관보는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정부와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중요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ut even in the absence of their participation in this effort, I would note that we have important counterproliferation discussions.
이날 전화회견은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2016년 PSI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북한으로 수출되는 기술력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최근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법안보다 제재 내용이 한층 강화됐는데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불법 활동에 대한 제재 외에 지하자원 수출 차단도 포함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28일 북한 제재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외교위원회가 의결한 법안은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2주 전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유사 법안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이 강력한 의무 제재 조항들을 담고 있고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제재 조치들을 처음으로 법제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안은 또 행정부의 제재 이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고 코커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물론 입국을 거부하고 미국 정부의 하청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은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돈세탁 우려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 접근이 차단됩니다.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원 법안에는 없는 조항으로 북한의 주요 자금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상원 제재법 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가드너 의원의 설명입니다.
But it also goes a step further in cybersecurity policies codifying executive orders and making sure that we're focusing on human rights.
가드너 의원은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 조항, 대통령 행정 명령 명문화, 인권 유린에 대한 제재 내용에서 상원안이 하원안보다 한 발짝 더 나갔다며 상원안은 북한의 확산 활동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지하 자원도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메넨데스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원안과 마찬가지로 통합안도 대북 지원 단체들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es, I insisted on that provision, and that provision is in the legislation.
메넨데스 의원은 해당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고집했다며 북한 주민들을 돕는 미국과 국제단체들이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법안은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에 방해가 될 만한 제재는 부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에 따르면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은 2주 후인 2월 둘째 주에 상원 전체 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I do. I expect, you know, in the House, their bill, which was a little bit narrower, but along the same lines.
코커 위원장은 이 법안이 상원 전체 회의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될 것이라며 하원이 상원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북한 제재법은 하원이 표결을 통해 다시 승인하거나 상하원이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법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다음 달 대규모 북한 인권 토론회가 열립니다.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책임 규명과 인권 상황, 안보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서 다음 달 19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2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북한인권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북한인권위원회,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기념재단과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그리고 한국의 연세대학교 휴먼 리버티 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토론회에 북한 인권 관련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speakers will include Justice Michael Kirby, former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과 소냐 비세르코 전 COI 위원의 참석이 확정됐고 올해 임기를 마치는 마르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초청됐다는 설명입니다. 하루 종일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 미국에서는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다양한 북한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서울의 탈북자들도 참석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과 안보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ain topic of the event will be to focus on the challenges, the conundrum of
북한 인권의 도전 과제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안보상의 도전 과제들이 이번 행사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 밖에 북한 인권 침해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방안, 북한 인권과 관련한 올해 정책 전망 등도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17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유엔인권이사회는 COI 보고서의 후속 조치를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습니다. 또 유엔총회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2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도 2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등 주요 8개국 GAC 설립한 국제기구가 미화 88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 내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진행합니다. 2014년 북한에서 확인된 말라리아 감염자는 1,53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은 28일 BOA 보낸 이메일에서 2018년 6월까지 미화 88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에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기금은 이 사업에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총 3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며 추가 예산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현지에서의 말라리아 퇴치 사업 이행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맡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모기장을 나눠주고 각 가정에 살충제를 뿌리며 예방약과 치료약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활동입니다. 세계기금 대변인실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북한에 71만 2천 개의 살충 처리된 모기장을 지원했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북한과 한국에서는 3일열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피로감과 함께 체온 상승과 저하가 반복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서 2014년 북한에서 확인된 말라리아 감염자는 1,5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인 2013년 14,407명에 비해 3,872명, 약 27% 감소한 것입니다. 북한의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서는 1970년대에 말라리아가 없어졌다가 1998년 2,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확산됐습니다. 이후 지난 2001년 12만여 명으로 최고치에 달한 뒤 2007년까지 계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07년 북한을 말라리아 퇴치 전단계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 전단계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실험실과 임상서비스 활동, 보고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리처드 시벌스키스 연구원은 앞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말라리아 퇴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말라리아 환자는 물론 감염 경로 관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DPRK is in that stage where it started doing some of those things.
북한에서는 말라리아 감염자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시벌스키스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말라리아 퇴치 활동에 진전이 있을 경우 이런 분류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말라리아의 역학적 상황, 사례 관리, 감시 시스템 상태를 기준으로 국가별 말라리아 관리 단계를 통제 단계와 퇴치 전 단계, 퇴치, 재유입 방지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말라리아 퇴치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한편 세계기금은 지난 2014년 북한에서 진행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최고 등급인 A1 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계기금 대변인실은 이 기금이 지원한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 내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 내용과 재정 지출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둬 이같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기금은 지난 2002년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등 질병 근절을 위해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8개국 GAC 주도에 설립한 국제기구로 한국 등 전 세계 54개 나라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통일 관련 민간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강의에 이어 비무장지대를 방문해서 통일에 대한 의지도 다졌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통일 모자이크 시간입니다. 지금 식사 마시고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수련회장.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용서, 화해, 평화로 여는 통일 코리아를 주제로 통일 비전 캠프가 열렸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평화의 날입니다. 그렇죠?
네, 통일 비전 캠프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통일을 위한 활동을 하는 한국 민간단체들이 모여 다양한 현장에서 경험한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통일에 대한 생각과 소망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통일 비전 캠프를 주최한 6개 단체 중에 평화한국의 서민규 사무국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통일 비전 캠프는 올해로 제9회이고요. 지금 현재 6개의 주간단체가 협력해서 이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목소리가 있고 다양하지만 저희는 이 다양함을 하나로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캠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6개 단체가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연합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계신 우리 교수님들과 박사님들을 초청해서요. 주제별 강의와 선택 강의 5개, 10개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3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지고
네, 잠깐 왔다 가실 수 있는데 오셔서 보시고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세트까지
이번 통일 비전 캠프에는 약 150명이 참석했는데요. 여러 지역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통일 비전 캠프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강의도 듣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되었고 통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스티븐 윤 박사님 강의부터 들었는데 실제 북한의 삶에 대해서 들었던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서 진짜 통일만을 위해서 이렇게 캠프가 4박 5일 동안 열린다는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통일 비전 캠프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 보고 이렇게 썩 기분이 뭔가 이렇게 와닿지만 않았어요. 그냥 밖에서 좀 더 해외에서 북한을 좀 직접 보는 것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어떤 의미를 찾자면은 이제 이곳에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고 근데 캠프에서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알 수 있게 이곳에서 도전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북한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이 많았다고 했는데 실상이나 또 거기서 문화들, 탈북해서 오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들을 수 있고 알게 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들이었고
크게 느꼈던 거는 뭐 강의마다 뭐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진짜 저희가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은 통일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 기도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자기의 일처럼 솔직히 통일 되게 먼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캠프 중간중간 계속 얘기 들으면서 아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가까이 올 이야기고 또 우리가 얼만큼 하냐에 따라 이렇게 더 빨리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든 것 같아요.
그 평화한국, 부흥한국, 그다음에 뉴코리아, 한국 들어가는 단체들이 많아요. 공통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실하게 사용을 하는...
통일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렵기만 했던 학생들. 이번 닷새간의 캠프를 통해 통일 시대를 위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됐는데요. 특히 경제, 교육, 평화, 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통일 준비를 하도록 돕는 선택 강의는 개개인이 조금 더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하는 최승욱 씨는 통일 이후에 북한에 필요한 구조물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철도를 건설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공이 토목공학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 과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북한 땅에서 이제 인프라 시설을 많이 구축해야 되고 도로도 깔아야 되고 하니까 또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도 알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통일에 대해 준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자기가 통일을 만들고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면 좋은 계기가 되는 캠프가 될 것 같습니다.
통일 비전 캠프에 봉사자로 참가한 안소영 씨는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통일에 대해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은 그냥 별로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뭐 안 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저 사람들이랑 이제 손잡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런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같이 하면 되게 재밌겠구나, 같이 이렇게 지내면은 되게 재밌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통일을 하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 같아요.
통일비전 캠프 조인하신 순서대로 앉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그렇게 돌아가면서 안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시작하면서 각자 단체 소개 앞서서 본인 소개를 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캠프에서 가다가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통일을 위해 그리고 통일 이후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본 2016 통일비전 캠프는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기대를 모았던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대표 간의 평화회담이 무산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맞춰서 이 두 나라가 대규모 경제협력 계약을 체결한 소식, 그리고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7차 토론회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시리아 평화회담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죠. 반정부 대표단의 불참 선언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난관에 부딪혔군요.
예, 시리아 평화회담이 원래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유엔 중재로 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이 평화회담을 추진했었는데요. 이 반정부 대표단이 어제 회담 불참을 선언한 겁니다.
예. 자, 평화회담이 어렵게 성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불참 선언을 했나요?
예, 이 반정부 대표단이 이 회담 참석의 조건으로 이 정부군의 공습 중단, 그리고 반군 점령지 봉쇄 해제, 그리고 인도적 지원 등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정부로부터 공습 중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이에 따라서 회담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예. 이번 그 평화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요. 국제사회에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을 회담장 안에 모으기가 쉽지 않군요.
예, 맞습니다. 이 시리아 내전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 정부와 반정부 사이의 평화회담이 지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열린 바 있습니다. 당시 모두 이 바샤르 알 아사드 이 현 대통령의 거취를 놓고 대립하면서 결렬됐었는데요. 반군은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이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이후 진전이 없다가 지난해 미국, 러시아, 또 시리아 주변국이 참석하는 이 시리아 국제회의에서 평화회담을 다시 추진키로 합의했었고요. 그래서 유엔이 중재를 맡아서 당초 25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반정부 대표단을 구성하는 문제로 또다시 나흘 연기됐었습니다.
예. 자,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유엔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중재를 맡은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이번 회담은 협상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한 거라면서 일단은 회담장에 나올 걸 촉구했습니다. 또 시리아 국민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회담이 시리아 평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면서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 반정부 대표단이 일단은 조건 없이 회담에 나올 걸 촉구했는데요.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반군 측의 요구가 합당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평화회담의 동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은 회담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과 미국의 입장은 일단 만나서 조율을 해보자 이런 입장인데.
맞습니다.
예. 반정부 대표단의 불참 선언으로 평화회담 개최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엔은 일단 유엔과 시리아 정부 대표만 참석한 채 회담을 열겠다고 밝혔고요.
예.
예, 유엔 특사는 앞서 이번 회담이 몇 주 동안 걸쳐서 진행될 거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따라서 이 당분간은 이 반정부 대표단을 참석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걸로 보입니다. 이 반정부 대표단도 앞으로 며칠 안에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회담장에 나올 수 있다고 문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가 이 러시아와 이란, 헤즈볼라의 군사 지원을 받는 반군이 점령했던 이 지역들을 탈환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반군의 공습 중단 요구를 수용할지는 의문입니다.
예. 자,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요. 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 굉장히 많은데 안타깝게도 전쟁의 끝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군요.
예, 맞습니다. 시리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5년 동안의 내전으로 25만 명이 숨지고요. 460만 명 정도의 해외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혼란을 틈타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 같은 테러 조직이 세력을 키우면서 지역은 물론이고 이 세계적인 안보 우려까지 갖게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 등은 이 테러 세력을 격퇴하기 위해서 우선은 시리아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내전을 종식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평화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를 방문했는데요.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프랑스에서 대규모 경협 계약을 체결했군요.
네, 로하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유럽과의 관계 증진, 특히 경제협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3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예, 자 33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계약, 주로 어떤 분야에서 체결됐을까요?
네, 이미 예고했던 대로 항공기 구매 계약이 총 250억 달러로 가장 덩치가 큰데요. 이란은 이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어버스에서 118대의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이 계약에는 항공기 구매와 함께 앞으로 유지 보수, 또 조종사 훈련, 대형 항공기 운항을 위한 공항 관리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기종 중에는 에어버스의 최신 초대형 기종인 A380 12대도 포함됐는데요. 에어버스타는 이 기종을 개발한 후 기대만큼 주문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란의 이번 주문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네. 자, 118대 항공기면 굉장히 많은 양의 항공기를 구입을 한 건데
네.
이 항공기 도입이 이란으로선 시급한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이란은 오랜 이 경제 제재로 노후한 항공기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 새로운 항공기 도입이 시급한데요. 이란 의회의 관련 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500여 대의 항공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수백 대 항공기를 더 사들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미국의 보잉사 같은 대형 항공사들의 수주 경쟁이 앞으로 치열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란과 프랑스가 이번에 체결한 계약 중에 항공기 도입 외에 또 어떤 그 계약들이 있습니까?
예, 프랑스 자동차 업체죠. 이 푸조의 이란 진출도 눈에 띄는데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후 이 서방 자동차 업체로서는 처음입니다. 이 푸조는 44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란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요. 내년부터 해마다 2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프랑스 석유 회사인 토탈과 프랑스 국영철도도 이란에 진출합니다.
예. 루하니 이란 대통령과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도 어제 있었죠?
예. 루하니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면서 아픈 과거를 접고 이제 새로운 관계를 열자고 말했고요. 올랑드 대통령은 루하니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고 또 경협 등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이란의 합의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나라의 새로운 관계는 전적으로 이란의 핵 합의를 지키는 데 달려있다고 말해서 눈길을 끕니다.
네. 자, 루하니 대통령의 이번 그 유럽 순방에서 경제 부분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네.
핵 관련 제재 해제 이후에 이란이 외국 투자에 취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루하니 대통령은 이번 유럽 방문의 목적을 유럽과의 관계 개선 또 동시에 성장과 개발, 자국 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유럽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안전하고 또 안정된 나라라면서 이 외국인 투자를 위한 개방을 국가의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미국 뉴스 살펴볼 텐데요. 어제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공화당 후보 7차 TV 토론회가 열렸죠.
예, 그렇습니다. 공화당 선두주자인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제외하고 이 후보 11명이 어제 토론회에 나왔는데요. 이 지지율 순으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 7명이 본 토론회 무대에 섰고요. 나머지 4명의 후보는 이 앞서 벌어진 2부리그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트럼프 후보가 정말 불참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네.
결국에는 불참을 했군요.
맞습니다.
예, 자, 그 진행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폭스뉴스의 맥인 켈리 씨가 자신에 대해서 좀 편향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좀 빼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토론회 참가를 거부한 건데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어제 첫 질문이 바로 이 트럼프 후보에 관한 거였는데요. 트럼프 후보 불참이 아이오와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그 진행자 맥인 켈리 씨가 이 테드 크루즈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예.
예, 그러자 크루즈 후보는 자신이 미치광이고 오늘 무대 나온 사람은 모두 다 멍청하고 뚱뚱하고 못생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이전 토론회에서 후보들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치 않은 걸 비꼰 건데요. 그런가 하면 제프 씨 후보는 자기는 트럼프 후보와 사이가 좋았다면서 보고 싶다고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후보가 현재 그 상위권을 달리고 있고요. 또 나올 때마다 좀 논란이 되는 발언들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트럼프 후보가 빠진 토론회, 이전 토론회와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많이 달랐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거론된 건 앞서 소개해드린 발언 정도가 다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이 정책 중심의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후보들은 어제 이민 정책을 놓고 이 설전을 벌였는데요. 마르코 루비오 후보와 제프 씨 후보가 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을 벌였습니다. 루비오 후보가 이 부시 후보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지 않았냐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부시 후보는 이에 대해서 루비오 후보 역시 마찬가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예. 세계 여러 나라들은 후보들이 어떤 그 대외 정책을 갖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했을 텐데요. 대외 정책 면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을까요?
예, 루비오 후보가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예, 또 시리아 난민 수용 문제도 나왔는데요.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이자 유일한 흑인 후보인 이 벤 카슨 후보는 테러 분자들이 난민 속에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한 후보들의 전략도 궁금한데요.
예, 후보들은 모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에 대해서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제프 슈보는 쿠르드 반군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또 수니파 부족 지도자들과 다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랜드폴 후보는 시리아에서 미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정권을 몰아내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럴 경우에 ISIL이 현재 정부군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차지해서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어제 토론회에서 각자의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가장 돋보인 후보 또 가장 잘한 후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여러 전문가들이 제프 시 후보를 꼽았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가 없으니까 한결 더 편안해 보였다는 건데요.
예.
예, 그런가 하면 이 랜드폴 후보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어제 토론회에서 루비오 후보 그리고 크루즈 후보를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등 선전했다는 거고요. 반면에 테드 크루즈 후보는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 주요 경쟁자인 루비 후보나 부시 후보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이 정치 분석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 참석하는 대신에 같은 시간에 별도로 행사를 열었죠.
예, 토론회 장소에서 불과 5분 거리인 드레이크 대학에서 이 재향 군인들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열었는데요.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스스로 권리를 지켜야 한다면서 이 토론의 불참 결정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개인적으로 기부한 돈 100만 달러를 포함해서 약 6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후보가 어제 토론에 참석하진 않았는데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후보 1위에 올랐습니다. 결국 어제 가장 관심을 끈 후보는 역시 트럼프 후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북서쪽부터 점차 맑아지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0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2도, 개성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흐리고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 0도, 원산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하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구름이 다소 끼고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는데요.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최고 영하 5도, 선봉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위성사진 관측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평안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38노스는 발사장 현지에서 차량과 인력의 이동이 늘고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볼 때 현재 단계에서 일주일 안에 미사일 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27일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일주일 안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미사일 요격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이 시리아 반군단체가 불참하는 가운데 오늘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유엔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VOA에 시리아 정부 협상 대표단이 곧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해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쯤 유엔 관리들과 회담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리아 반정부 대표 회담을 진행해 온 고위 협상 위원회는 이번 평화 회담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군 협상 위원회 측은 민간인들에 대한 공습 중단과 시리아 정부군의 봉쇄 해제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리비아 등 다른 나라로 세력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대응할 것을 안보 보좌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필요한 어느 나라에서든 ISIL의 테러에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리비아처럼 정부의 통제가 열악하거나 제한적인 지역에서 ISIL의 테러 음모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ISIL이 리비아에 훈련소를 세우고 해외 전사들을 모집하며 세금 징수로 자금을 축적하는 등 발판을 굳히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대규모 영토를 장악하는 데 사용한 방식을 계속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 증시가 오늘 일본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제 도입 발표 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오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정했습니다. 금리가 마이너스일 경우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면 오히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일반인들은 대출 상환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자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마이너스 금리제가 시중의 통화량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발표되자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하루 등락을 거듭한 뒤 2.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홍콩 항셍지수도 2.5%가 올랐고 중국 상하이 지수 역시 3.1% 상승했습니다. 태국 헌법초안위원회는 오늘 군정통치기구의 존속기간을 정한 헌법초안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고 군정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와 과도내각,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 개혁추진기구인 국가개혁조정회의 등은 헌법 공포 후에도 순차적으로 최장 1년간 더 유지됩니다. 헌법초안위원회는 우선 평화질서회의와 내각의 경우 내년 7월로 예정된 총선을 통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의회가 새 내각을 구성할 때까지 존속시키기로 했습니다. 태국 군부는 새 개헌안을 오는 7월 국민투표에 붙이고 국왕 승인 절차를 걸쳐 8월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모기를 매개로 한 지카 바이러스가 미주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태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약 400만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올해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에 세계인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약 4천여 명이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소두증 의심 환자로 추정되지만 아직 특별한 치료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